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또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 부족하고 미천한 종과 함께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정리하고 또 정돈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지식을 주님 가지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식을 사모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듣고자 하는 이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유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경의 속성,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이 기록되고 저장된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만큼 취사 선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만 기록되었습니다. 성경과 같은 성격의 또 다른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유일한 저장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성경은 동일시 됩니다. 먼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한 뜻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동일한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자, 위에 진술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 계시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율법들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신명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각각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 계시들을 책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은 사람의 기억력과 입의 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 경우 그 내용들은 사람들의 기억력의 부족과 실수로 그리고 사탄의 방해로 많이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됨으로써 더 잘 보존되고 더 잘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앞에 인용한 신앙 고백의 진술대로 사람들의 육신의 부패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한 뜻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필요하였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목적을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의 지식을 확실케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쓴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실을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안위라는 말이에요. 성경책을 통해서 안위함, 위로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확실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케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는 사탄의 활동과 세상의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명확한 말씀이 없었더라면 구원 얻은 자들은 더욱 빈번히 흔들리고 낙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욱 견고히 서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내용이 명료한 책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명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목적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이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 있어서 똑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의 이곳 혹은 저곳에 분명히 제시되고 드러나 있어서 유식한 자들뿐 아니라 무식한 자들도 일반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자, 특히 성경은 두 가지 점에서 여기에 진술한 바대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명료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에 있어서 명료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곧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하기를 그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명료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 구원 진리의 기초가 되는 진리 전반에 있어서 명료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또 등의 성경의 사중 성격을 말씀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고 그 증거가 확실하다. 자, 이런 진리 전반에 있어서 명료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구원 진리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구약의 소선지 중에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죠. 하박국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인지 달려가면서도 그의 말을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신약 시대를 두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장차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어린 소자도 성경을 바로 잘 읽으면 성경의 중요한 그 대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계신 것과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와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죠.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의 내용에 분명하고 둘째로 성경은 사람들에게 특히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는 생활 교훈에 있어서 명료합니다.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일반적인 생활 교훈, 윤리 지침을 주님 하나님께서 주셨거니와 또 그 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바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가운데 명료하게 분명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것이 의인지 불의인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명백히 의의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활의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성경의 교훈이 불분명하다면 그것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활의 지침, 밝은 지침이 되겠습니까?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지요.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도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고 둘째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의지요. 그것이 물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온전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조금 더 애매모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속성을 생각하면서 필요성, 두 번째 명료성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충족성 그리고 또 우리가 신적 권위성 등을 좀 생각할 터인데 오늘은 두 가지 속성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 또 작은 주제들을 좀 더 첨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 하나는 성경 번역의 필요성입니다. 번역의 필요성. 원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일진데 성경은 마땅히 모든 나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지식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언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한문 같은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언어죠.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우리 사실은 한글 개역의 성경이 아주 훌륭한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한문체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 그거는 한문 옥편을 찾아보든지 한글 국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쉽게 모든 사람이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8절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이었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과 기록될 당시 여러 나라들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은, 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 헬라어를 그 기록 당시에 널리 쓰인 언어라고 표현하면서 이 신약성경은 직접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원문 원어 성경이죠. 원어 성경의 영감을 말하고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종교상 논쟁들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따라서 종교상 모든 논쟁들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것들에 호소한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 잘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논쟁, 신앙적인, 교리적인 논쟁들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것들, 이 그것들은 원어 성경을 가르쳐죠. 원어 성경들에 호소한다. 그러나 이 원어들은 성경들을 읽고 연구할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경 읽어야 되고 또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하지만은 원어를 다 모르니까 그것들이 들어가는 각 나라의 통속적 언어로, 통속적 언어라는 표현에서 아주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속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고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좋은 표현이죠. 좋은 표현이죠. 자, 이런 귀한 진술을 생각하면서 성경 번역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단어 영감의 진리에 맞게 성경은 의역 혹은 역동적 일치보다는 가능한 한 충실히 직역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우리가 원칙을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영감, 성경의 영감을 또 몇 시간 후에 우리가 생각할 터인데 그때 논하겠지만은 우리는 단어 영감 혹은 축자 영감이라고 말하죠. 단어 영감, 쉬운 말로는 단어 영감입니다. 성경은 모든 글자마다, 모든 단어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그런 책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단어 영감의 진리에 맞게 단어 영감을 믿는다면 성경은 의역하는 것보다, 의미만 살려서 번역하는 의역이죠. 그것이 혹은 오늘날 말로는 역동적 일치, 다이나믹 이퀴벌런스라는 말을 쓰더군요. 다이나믹 이퀴벌런스. 얼른 들으면 그럴듯한 표현이죠. 역동적 일치. 어떤 의미가 잘 통하면은 그것이 서로 일치되는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역동적 일치의 그런 원리는 그것은 좋은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동적 일치, 다이나믹 이퀴벌런스의 원리를 사용한 번역이 영어권에서 NIV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죠. NIV 성경 많이 읽히고 읽을 때 부드럽게 잘 이해되는 것처럼 읽혀지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직역이 아니고 의역에 가까운, 완전한 의역은 아니라도 역동적 일치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서 좀 상당히 자유롭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단수가 복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단수가 되기도 하고 또 없는 그 인칭 대명사가 빠지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하고 자유롭게 좀 번역하는 그런 원리를 사용했는데 그것보다는 가능한 한 충실히 우리가 직역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단어 영감을 믿는 태도지요. 단어 영감을 믿으면 복수와 단수, 복수명사나 단수명사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우리가 역동적 일치보다는 직역을 해야 된다. 직역을 해서 의미가 안 통할 경우에 조금 그것을 다듬어서 의역을 하는 것이지 직역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부드럽게 한다고 마음대로 막 고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가능한 한 직역으로 해야 된다. 둘째, 신약 성경 헬라어가 통속적 대중적 언어였듯이 성경은 쉬운 통속적 대중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 원리를 말합니다. 신약 우리가 헬라어를 코이네 그리크라고 말합니다. 코이네라는 말은 바로 통속적 대중적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시장거리에서 사람들이 통용에 말할 수 있는 통용할 수 있는 언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고상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물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아래 있지만은 로마 제국 시대의 지식인들은 헬라어보다는 라틴어를 썼죠. 우리가 아는 대로 라틴어는 법정에서나 또 이런 지식인들이 학문적 용어로 쓰던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달랐어요. 헬라어는 일반 사람들이 두루 쓰는 평범한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경이 그렇게 쉬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통속적 대중적 언어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고려해서 우리가 쉬운 용어로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를 고려하여 성경은 가능한 한 품이 있는 말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쉬운 말을 쓰지만은 쉽다고 상스러운 말이나 저속한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돼. 조금 더 품이 있는 말로 그렇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첨언할 수 있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한 규칙과 같이 생각되는 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존의 개역성경이라는 좋은 성경이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의 본문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막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개역성경의 본문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신약성경의 전통사본의 본문을 따르는 제가 전통사본, 우리가 비잔틴 사본이라고도 말하는 전통사본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한 시간 자세하게 성경 본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통사본의 본문을 따르는 새 번역 성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개역성경은 우리가 영어권에서 말하자면은 그것은 비평사본, 현대사본에 근거한 번역입니다. 영어권의 그런 성경이 대다수이지요. 단지 옛날 영어 성경 1611년에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 흠점역 혹은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과 또 그것을 조금 개정한 뉴 킹 제임스 정도만 본문이 전통 사본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성경들은 그 다음에 리바이즈드 버전 영국에서 나온 리바이즈드 버전부터 RV 성경 또 ASV 미국에서 나온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등 그 위에 나온 모든 성경들 NASB나 NIV나 모든 성경들이 다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 본문 신약 성경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을 덧붙여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목적이 무의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성경이 명료하고 다 말했지만은 해석을 잘못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성경이 그 모든 필요성, 명료성, 또 중요한 그 모든 목적이 다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고, 성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과 기가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에는 몇 가지의 건전한 원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많이 가르쳐 온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문법적 해석, 그런 말을 합니다. 문법적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문법이라는 건 뭐죠? 그것은 단어의 뜻과 또 어순과 문맥과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문법이죠. 자,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된다. 단어들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어순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문맥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 뜻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언어라는 건 그렇죠. 사람은 말이 되게 말을 하지 말이 안 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거나 외국어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죠. 문법을 바로 알아야 그거를 오해하지 않아요. 곡해하지 않아요. 오역하지 않습니다. 문법을 바로 알면 그 뜻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는데 거의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문법을 알아야 돼요. 영어도 문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물론 고등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문법이 분명해야, 그래야 오역하지 않습니다. 문법적 해석은 많은 경우 문자적 해석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화, 상징 같은 것을 빼놓고는 말이죠. 그것은 매우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잘 신경을 써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책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학자들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학자들이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지, 학자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란 그 말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정확히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원래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주셨지 학자들에게 연구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문법적 해석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잘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역사를 생각하면서 조금 언급했죠.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후에, 오리겐이 그걸 주장했고 그 이후에 성경의 영적 풍류적 해석이라는 것이 생겼죠. 영적 풍류적 해석, 우리가 영해라고 많이 하죠. 성경을 영해한다. 저 목사님은 영해를 잘한다. 그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알레고리칼 해석을 한다. 예, 엘리고리칼, 영어로 엘리고리칼이라고, 엘리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엘리고리칼, 알레고리칼 해석이다. 알레고리칼 해석 혹은 영해, 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오리겐, 초대교회 오리겐부터 항상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개혁교회 안에도 영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비록 성경에 상징적 시적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영적 풍요적으로 해석하려는 생각은 확실히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성경의 단순한 뜻을 혼란시키고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해석들만 남깁니다. 영에는 딱 정설이 없어요. 사람마다 이 사람 해석 다르고 저 사람 해석 다를 수 있는 각각 주관적인 해석에 기울어지고, 그 해석이 정말 확실한 해석인지 아무도 확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해석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영해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역사서를 해석하면서 영해를 하거나 그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해는 우리가 좀 삼가고 문법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그 속에 사실은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행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남이 깨닫지 못하는 심오한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자꾸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된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역사적 해석이라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의 약 절반은 역사입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까지가 역사인지 전체 성경의 총 페이지 수에서 역사를 우리가 다 제가 그 퍼센테이지를 재보진 않았지만 대략 보면은 절반가량이 전부 역사입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역사에 속한 모세오경을 다 포함하거나 사복음서를 다 우리가 역사로 본다고 할 때는 절반이 훨씬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율법이 많이 있고 또 주님의 교훈이 다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재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절반가량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 계시들을 어떤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지식은 성경의 바른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지식 물론 일반 세속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정확한 지식만 있다면 그 지식이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함부로 성경을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없지 않았지만은 정말 정확한 그런 이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일반 세속 역사의 지식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특별히 성경 역사에 대해서 해석자는 다르게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일단은 많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꾸 통독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세기가 바로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시조로 삼으시는 역사가 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바로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를 바로 알아야 되고 민수기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역사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과 진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꼭 역사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알면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고 역사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그 자체가 명백하니까 그 진리를 보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고 셋째 우리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신학적 해석.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이라는 말은 진리의 체계적 지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원만하게 전체적으로 해석하라. 통일성 있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참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에 불분명한 의미는 성경 다른 곳에 보다 분명한 의미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계시할 때에 모든 성경 모든 부분에서 다 밝히 드러난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이 진리가 좀 밝게 드러나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진리가 증거되고 이 진리는 조금 가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려져 있는 부분을 너무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밝히 증거된 부분에 비추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9절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호한 법칙은 그게는 신앙고백서에는 아주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지금 말씀을 했어요.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며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의 뜻하고 거기에 또 설명을 부언하기를 그것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데 그러겠죠. 성경의 뜻이 뭐 여러 개입니까? 복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은 전달하려는 뜻이 하나인데 그것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데 그 성경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은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곳들에 의해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 신앙고백서의 바로 진술이고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어떤 다른 곳에서 예,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비추어서 좀 불분명한 곳을 해석하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각 부분을 성경 전체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점진성과 신약 계시의 최종성을 인정하면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추어 그리고 신약 계시 안에서 또 신약 계시를 넘어서지 말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죠. 구약을 주시고 모세오경을 주시고 역사서를 주시고 또 시가서를 주시고 선지서들을 주시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진전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신약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신약 계시 안에서 신약 계시를 넘어서지 말고 바로 해석해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계시는 구약 계시의 터 위에 주어졌죠. 신약 계시를 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구약의 터 위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바로 구약을 알아야 그 족보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체적 내용은 천지창조, 인류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선택과 거역 및 멸망과 회복이라는 성경 역사의 전체적 맥락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이 증거됨으로써 밝히 제시됩니다. 아, 사람은 참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로구나. 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 생활이 그러하고 민수기에서 어찌하여 늘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마침내 나온 60만의 그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들이 60만이 또 가나안에 들어간 역사고 또 그들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은 역사며 또 열왕시대의 역사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멸망의 역사가 되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요. 무능력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돈한 바른 신학에 의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은 바로 신학이라고 그랬죠. 신학을 바른 신학에 의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각 부분의 뜻은 밝아지고 탈선된 해석은 방지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학적 해석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필요성 그리고 성경의 명료성 두 가지 속성과 더불어 성경 번역의 필요성과 또 원리들 또 성경 해석의 세 가지 원리들을 간단히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내용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한 자들이 다 참고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성경을 주셨는지 참 귀하고 복된 성경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진리와 우리의 생활 교훈에 얼마나 명료한 말씀의 책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경을 쉽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잘 해석해서 잘못된 해석에 이르지 않도록 바른 해석을 해서 그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